코로나 시대입니다. 비대면 시대이죠. 하나님을 대면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심오하고 독창적인 책이 욥기서인데요. 이 이야기는 우스라는 곳,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매우 모호한 땅이 배경입니다. 주인공 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익명의 저자는 고대 역사의 명확한 시대를 이야기해 주거나 설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도적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욥기서를 읽고 이해할까요? 저자는 역사적 질문에 주의를 빼앗는 것보다 욥의 이야기 자체, 고통의 경험이 제기하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나 고난이나 억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마도 그 첫 번째 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문 5절에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교훈이지요. 아주 심플합니다. 이후에 욥이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받는 후기 혹은 에필로그가 있죠. 에필로그로 끝납니다. 하지만 에필로그는 결론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난 그 결론이 뭘까?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에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했죠. 너희들이 옳지 못하다. 고로 너희들은 욥에게 가서 잘못을 빌어라.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우매한 만큼 갚지는 않으마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나의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론에 앞서서 욥은 회개를 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에 앞서서 뭔가 또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설파하셨습니다. 무려 38, 39, 40, 41 네 개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장에는 엘리후라는 또 다른 친구가 등장하여서 무려 32에서 37장 즉 6개 장에 걸쳐서 욥을 비난하죠. 물론 그 앞에 욥의 또 다른 세 친구하고 욥하고 크게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의 책 그 머릿말에 혹은 프롤로그로서 욥이 그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큰 재앙을 당하죠. 모든 가산과 자산과 자녀와 아내 모두를 잃는 비극 말입니다. 한마디로 망한 자죠. 요새 말로 치면 신용불량자, 파산한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들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을 욥의 처지에서 두고 보면은 하나님 원망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지금 뭐 하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를 걸고 무슨 계획이 있는 거요? 이렇게 항변하듯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꼭 안 해도 실패한 사람, 망한 자가 망가지고 망했다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달랑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마치 시원한 드링크 들이키고 싶으면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데요. 튀어나오는 건 펩시나 코카콜라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혹은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 밴딩 머신처럼 답을 안 해주는 것이에요. 대신에 잠시 하나님의 대답 방식을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창조주 여호와. 이런 식으로 욥기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문하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답이야? 그러나 성경은 답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답을 답처럼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꾸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누가 지식도 없이 하나님의 카운셀링을 어둡게 하느냐? 너는 누구냐? 바꿔서 말하자면 이런 식이죠. 야, 너 무식하구나. 넌 신이 아닌 인간인 게야.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논리 정연한 답이 아니라 단정적인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여호와니라. I am the Lord God Creator. 요보의 질문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레토릭 질문을 하고 핀잔 주는 듯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너무 황당합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3단 논법 답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엽기서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답변하신 것입니다. 주된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인간은, 사람은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광대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혜를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신데 네가 어떻게 그걸 알냐? 네가 하는 일이 뭐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솜에 걷어붙이고 해야 할 일이 있잖아.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그래서 내가 너를 돌봐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욥은 출생을 저주할 줄만 알구나. 네가 출생이라고 해서? 그래. 천지의 출생의 비밀을 아니? 마치 네가 어미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이 천지 우주 역시 그렇단다.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38장 9절, 10절 혹은 8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강보,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누가 낳았느냐. 욥이 앞에서 자기의 출생을 저주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지 만물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을 케어하시는 분, 보호자이시라는 것이죠. 10월 둘째 주일부터 대면 예배입니다. 대면 가능한 세상이 돌아왔습니다. 5절에 욥이 이렇게 말했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대면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나오니. 마치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참여하면서 듣기만 했죠. 이제 대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앞에 절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누구냐? 네가 무슨 일을 할 건데? 욥은 지금부터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시간과 장소는 우리 세길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주를 만남으로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축복을 기대합니다. 다시 욥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욥의 고난만 고난입니까? 아니죠. 인권살해, 인격살해, 인종증오, 계층증오 등 다른 형태의 고난도 많습니다. 오히려 욥은 그래도 인간성이 짓밟히지는 않았네요.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인간성을 짓밟는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정권을 처단하는 사례 같은 게 성경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코로나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상당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생명이 하루에 네 자리 숫자로 표현되기만 하는 인간성 말살의 극점에 살고 있죠, 우리가. 이웃들도 살펴보면 직장이나 대인관계에서 온갖 비인간적 처우를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울증이 왜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이 직장을 잃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단 말입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여전히 욥기의 미스터리에 대해 자기 관점으로 질문합니다.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아픔과 어려움 중심으로 읽어도 됩니다. 이를테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포로 2세, 3세 후손들이 성경을 읽어요. 어떻게 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지? 그래,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세대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 실패했어. 조상들에게 권선징악, 인과응보율법을 들이대었던 하나님이시지. 좋습니다. 그럼 우리 2, 3세대들은 뭡니까? 우린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이스라엘을 대리대표하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질문한 것이죠. 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저를 망가지게 하셨습니까? 항변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보면 욥과 세 친구와 엘리바스 친구까지 가세한 열띤 공방을 했어요. 서로 입을 열자 본물이 터지는 것이죠. 욥의 악인에 대한 경험적 이해는 그 악인들이 형통하더라는 것이죠. 이거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변이 사뭇 엉뚱한 거예요. 악어 같은 베헤못, 영어로 비히마스라 그럽니다. 용과 같은 리워야단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창세기의 은혜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든 신, 지혜자라고 욥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과 파워에 관한 한 최고라는 베헤못이라는 괴물마저도 하나님 자신이 만들었다고 알려주십니다. 왜요? 욥, 네가 그런 나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역질문을 하시니까 욥은 자기 손으로 입을 가려버리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을 만나보니, 듣고 보니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껍데기였음을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근데 욥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세 친구들도 하나님을 가리켜 한 말이 다 잘못되었어요. 어떤 잘못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잘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세 친구 엘리바스를 포함해서 욥에게 답변하신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욥의 인식에 답하십니다. 신이 어떻고 자아가 어떻고 우주에 대한 인식 말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비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당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풍미했던 신관 우주관을 대리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리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욥은 멀쩡하게 살던 자가 하루아침에 망한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멀쩡하게 살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종으로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 말입니다. 이에 대한 처절한 질문과 당대의 세계관과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중에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생각을 지배하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신명기예요. 뭡니까? 복과 저주, 율법이죠. 모압 평지에서 펼친 하나님의 십계명을 해설한 책이 출판된 거예요. 인과응보의 개념의 책이 출판된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고 나아가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반대로 저주는 망나니처럼 행하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 문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왜 노예로 살아야 하냐고, 내 잘못으로 지금 노예 살이 하다니 우리 조상들이 죄 때문인데 왜 내가 이 고생이냐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이런 질문은 누구나 어디에서건 어떤 시대여도 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아메리칸 인디언이 그렇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그렇고 흑인들이죠. 일제치하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혹은 모세 혹은 오경 혹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서로 열변을 토하고 욥의 세 친구하고 엘리바사하고 그냥 논쟁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기서가 당시에 턱 출판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하나님으로 지금 책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은 천지를 창조한 주제자이시다. 너 입을 다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게 지혜서입니다. 호크마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 호크마의 하나님이라는 맥을 이제 잡아야 합니다. 욥기서를 이해하면 십자가의 엉터리 논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지 하나님의 논리, 법칙, 삼단 논법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혜니까 당연히 또한 비밀이에요. 지혜 혹은 비밀은 trust, 신뢰의 대상이지 논리로 풀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만 얼마나 번지르르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후손들은 결국은 쪼그라들다고 못해서 아예 노예로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거창한 천지창조, 사람창조의 목적이냐고요. 얼토당토 않는 전개가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큰 소리친 하나님이 내놓은 해법이 십자가가 아니던가요? 한마디로 어느 도단입니다. 십자가, 인류가 행한 가장 악한 짓이며 동시에 신이 행한 가장 사랑스러운 짓이라니까요. 이것을 이해한다면은 물론 이해 다 못하지만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욥기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과 그 세 친구 엘리바스의 논쟁과 공방이 던지는 질문들, 그 방식,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 즉 권선징악, 인과응복,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 여기에서 이상적인 조문이나 윤리나 도덕과 인과율의 원리를 우린 끄집어낼 수 있어 라는 가정을 하면 문제입니다. 그 도출된 원리를 가지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위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대 그래서 역사적 문맥을 배제한 채 추상적인 전천후 윤리 판단의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게 재단되거나 예단되어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Life isn't just like that.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뿐이에요. 신명기를 엽기에 적용하면 안 맞습니다. 네모꼴을 세모꼴에 넣자는 형국이 되는 것이에요. 엽기서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과 마지막 레슬링입니다. 엽기는 어떤 면에서 레슬링 대치 상태로 끝난다고 한답니다. 이스라엘이란 야곱이 부여받은 새 이름인데요. 아시죠? 그 말뜻은 하나님과 한판 레슬링 한다는 의미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천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지요. 아니, 사람이 신과 겨루어 이긴다고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위엄을 보여주시지만 동시에 상세한 무엇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욥에게 죄를 시시콜콜 차단해서 창피를 준다거나 징벌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욥이 물러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욥이 묵묵히 따라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순히 굴복하지 않았어요, 욥이. 물론 자신의 한계를 실토를 했지요. 하지만 자기가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을 만하다고 실토하지 않아요, 욥이. 대신에 욥은 진정한 이스라엘 자손들임을 드러내는 실존입니다. 여전히 야곱과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인간과 신이 레슬링하는 신비한 관계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할 뿐인 것이에요. 월터 브루그만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동동하지 않는 영원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동양의 그 중국에서 비슷한 교훈이 전해 내려오는데요. 영린 아시죠? 영린. 진시황에게 멸망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한 나라의 브레인에 한비자라는 학자가 있었죠. 그 용의 콤플렉스 이야기를 했는데 용은 왕이지요. 군주의 상징입니다. 신하가 군주와 친할 수 있어요. 신하가 왕이라는 용 위에 올라탈 수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의 영린, 비늘의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는 목적을 건드리면 용이 그 신하를 물어 죽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욥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욥에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욥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율법을 안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욥이 회개하는 고백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고백과 회개와 틀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후에야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씨름하고 또 씨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세길교회 교우들에게도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